오늘 말씀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이 최고의 법이 이웃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들을 이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옛날에 그 달라스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지냈던 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때부터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사회법을 좀 지켜야 된다. 공중도덕 좀 제발 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65세 신학교를 은퇴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가 됐어요. 예, 아주 훌륭한 설교 같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그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또 강조했어요. 사회법을 좀 지키세요. 이 공중도덕 좀 제발 지키세요.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분이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빨간 신호등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교인들이 따라오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 빨간 신호등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보고 막 그냥 너무 우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뒤에 차로 운전하고 따라가던 부정적이고 굉장히 까다로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금요일 날 목사님에게 따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을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날 이제 뭐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많이 모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식당을 들어갔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편말 하나 걸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다 그리고 편말을 딱 들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환호를 하면서 웃고 박장대소를 막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따지려고 하다가 그냥 못 따지고 그냥 싹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뒤를 딱 돌아서 갔는데 뒤에 또 팻말이 하나 딱 적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겠어요? 그게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래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색한 분위기 따지려고 했던 그때 식당에서 그냥 환한 웃음이 터져나오고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매일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어떤 지혜나 지혜냐면 오늘 야고보가 땅 위의 지혜와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두 가지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지혜를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영혼을 말씀으로 좀 진찰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참 위로부터 난 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예, 땅 위의 지혜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 거짓말 뭐 이런 거요. 여러분 이런 것은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땅 위의 지혜는 사실 알고 보면은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시기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기 자랑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어떻습니까? 예, 다 있어요. 예, 시기심도 있어요. 예. 시기심이 뭘까요? 그 시기심이. 이 시기심의 뿌리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독한 시기가 있는 사람일수록 병든 열심이 있습니다.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이제 교만이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 사실 뭡니까? 이 시기심, 이 뿌리 열등감이었습니다. 결국은 다툼으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낳게 되는데 이 땅의 지혜는 이 정욕적입니다.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 뉴스를 접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혼란과 또 다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별이 없으면은 땅의 지혜에서 나오는 여러 뉴스를 듣고 흥분하고 잘못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악에 동조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기 중에 독한 시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한 마음을 품은 그런 성향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나 성취가 이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때 이런 시기감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한 시기에 관한 것은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옵니다. 많은 예가. 그런데 오늘 한 네 가지만 좀 이렇게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비록되어진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이 가인과 아벨, 거기 제사 드리는 장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두 사람 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가인은 화낼 일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제사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묻는데요, 자기 생각인 이 땅의 지혜로 그냥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해서 결국은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결말을 맞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참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주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골리앗,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블레셋이 다 도망가버리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정말 개선 장군처럼 이제 막 그냥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게 칭송한 그 노래가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참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개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이 사울이 그냥 팍 그냥 마음에 비수같이 그냥 탁 들어온 게 뭐냐면은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왕이 나를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다윗이 훨씬 더 사람 많이 죽이고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기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없어지면은 내가 왕이 계속 왕위에 머물 수 있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지막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신약에서 그러면 이 독한 시기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이 신약 처음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한 것에 대하여 자기가 시기가 있어서 자기 밭을 팔아서 바쳤는데 성령을 쏘겠습니다. 아, 베드로에게 밭 팔은 그 돈을 자기는 다 바쳤다고 말하지만은 숨겼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네 번째인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십자가에 죽이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권위는 굉장했고 군중들이 막 몰려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막 그냥 요청을 하고 거기에 선동을 당한 백성들도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결과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심판을 직면하게 됐는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은 바로 독한 시기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한 시기심의 결론이 뭐냐? 그냥 사망입니다. 자, 결국은 이거예요. 모든 땅 위의 지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같은 존재이고 사울왕과 같은 존재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존재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존재란 사실,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이 성탄절만 되면은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나갔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을 것인데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성탄절을 하면은 지붕 위에다가 교회 지붕 위에 막 이렇게 걸어놓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읍내에 그 살면서 그 지나갈 때 늘 마음에 제가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참 좋겠다. 나도 좀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내 보고 교회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다 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회 온 사람들이 공사 중에 있다는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부러웠습니다. 지나가면서 누가 혹시라도 근데 막 그냥 교회 그 추운데도요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교회 앞에서 막 찬송도 부르고 막 이러는데 와보러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나도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난 뒤에 제 친구들한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친구들한테 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그때 내한테 한 번도 교회 오라 소리 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 사람들은 굉장한 그 책이 잡혀서 지금도 저를 열심히 섬기고 제가 뭐 필요하다 하면은 무조건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말요. 그 성탄절만 되면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예수 믿은 분들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덮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항상 시기와 다툼이 사람을 부추깁니다. 제어되지 않는 야망의 불을 지르고 인격을 파괴시키는 이 악의 다툼의 이야기. 이건 뭐 세상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주 참 계략을 쓰고 질투심으로 그 정상의 자리를 탐하고 온갖 술술을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이 보잖아요.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말하자면 지혜는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기예요. 귀신의 부추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에 계시지 않냐면은 천하를 다 가져도 땅 위의 지혜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머리 똑똑한 사람? 아,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수없이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정욕의 지배를 받는 땅 위의 지혜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믿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교만, 세상의 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적인 교만. 머리 좋은 사람들 정말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자기 교회 자기가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머리에 좋은 이 지적인 교만보다 또 영적인 교만은 치명적입니다. 영적인 교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의 전유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추앙시키게 하는 거. 이게 어디입니까? 이 땅의 지혜거든요. 그 우리 주변에도 지난 1년 동안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회자, 찬양사역자, 선교단체를 맡은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추락돼가지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탄식하고 그런 일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목사를 위해서 새벽으로 혹은 순간순간 333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입니다. 숱한 철학자들, 정치가들이 다 여기 거의 다 쏟고 있는 것이죠. 이 정치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화낼 거 없어요. 안 했다. 또 해도 안 했다. 안 해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 권세와 권위로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거짓말하는 경우. 여러분 그게 너무 마음에 흥분하고 이렇게 마시길 바랍니다. 예, 감정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상반된 지식과 사상과 사고방식은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정욕적인 것은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정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AI,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뭐, 요즘 엄청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다 물어봤어요. 시카고에 있는 예봉교회 장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물어보니까 막 쫙 나오는 거 쫙 나와요. 그냥요. 그래서 제가 장목사의 설교 스타일은 어떤 거? 거기도 딱 나와요. 그냥요.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뭐 여러 가지 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정말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 많이 경험해야 된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지혜는 목적이 성공입니다. 성공. 이 지혜는 사람의 노력에서 시작되는데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그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악함과 다툼, 혼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혹시 마음에 참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언짢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고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좀 시원찮네요. 보니까 성공한 거예요. 사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했다 해놓고 난 뒤에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땅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절 또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세상 지혜가 얼마나 타고난지 모릅니다. 막 그냥 머리가 좋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손뼉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혼자서 막 손뼉을 치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으로부터 오는 이 땅의 지혜와 대조되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여덟 가지를 소개하는데 한번 간략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이 성결이 뭐냐면은 하지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우리가 성결하면 이제 거룩함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분리시킨다는 뜻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분리시킨다는 것은 자기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리시킨다는 것은 자기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교만함의 횡포에 휘말리지 않도록 나의 한계를 잘 파악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오늘 계속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정에도 너희 중에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화평인데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불화를 조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점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나쁜 점은요, 다 숨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확인합니다. 충분히 말할 수도 있는데 입을 삐죽거리면서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딱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 관용이에요. 정의감 위에 연민을 더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관용을 뭐라고 했냐면 법 이상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법 이상의 것. 충분히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있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유연함, 따뜻함, 넉넉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관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순인데요. 진리에 대하여 잘 설득당하여 변화에 대해 열려있는 상태. 아, 이게 좀, 이 말이 무슨 말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고집부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순순히 그냥 따라가는 그런 순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순이에요. 다섯 번째가 긍휼인데 우리는 많이 이 단어를 압니다.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모두 다 조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하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친절함으로 돌봐주는 것. 이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가 풍성한 선한 열매인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눔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선한 열매. 일곱 번째 편견 없음을 말하는데 이거는 뭐 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 마지막 여덟 번째가 거짓 없음. 이건 뭘 말합니까? 투명하고 정직한 삶.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다 좋은데 우리 힘으로 이를 못 삽니다. 우리 힘으로 못 산다는 우리 자괴감, 절망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보고 들은 배운 그런 땅의 지혜,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마음에 기도할 여러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늘 사실은 이걸 기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선택과 결정할 때 첫 번째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가?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지혜를 구한 후에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과 부담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잊지 않고 순간순간 내 유익,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교회의 유익, 성도의 축복을 생각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안 하고요 안 해야 되는데도 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원하면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고약하고 지저분하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작심삼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작정한 것, 저녁이 되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구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데 뭐 성령을 어떻게 구해? 교만하기 이럴 때 없는 아주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지혜의 영으로 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잘났어 성령께서 임하고 여러분이 깨끗해서 성령께서 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고요.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싫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성령님, 성령님이 오십시오.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위로의 영으로도 책망의 영으로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렇지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 공사 중에 있어요. 우리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성화되어지는 그런 과정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봐도 왜 이거 못 끊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새로운 의지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누추하고 부족한 건 많잖아요. 세상 각박하고 살벌하고 그 다음에 위축되고 낙심할 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그 사람의 신앙 성격표입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거울 볼 때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나갈 것인지를 딱 정하고 나가야 돼요. 교회 올 때도 기분 나쁜 얼굴을 이렇게 해주고 아주 무뚝뚝한 얼굴 그다음에 불편한 얼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날 부부 싸움을 했더라도 교회 오면은 거울 앞에 서서 빵긋빵긋 계속 웃으면서 내 얼굴은 이거는 신앙의 성격표니까 다른 사람이 봐야 할 얼굴이다 하고 웃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새벽에 나왔어도요. 제가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만한 정도가 새벽 기도 때 그때 그 얼굴입니다, 여러분. 찰스 히브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카네기 강철 회사에 처음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요, 제하고 은사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그래, 청소를. 근데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앞에 나가서 출근하고 또 한 시간 늦게 퇴근해요. 이 사람은 뭐 청소는 세계 1등이에요. 이 찰스 시브라는 사람.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청소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다른 사람이 아파서 못 나오면 자기가 그 청소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 성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카네기 강철 회사의 비서실장이 됐어요. 청소부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카네기가 은퇴할 무렵 돼가지고요. 매스컴에서요. 과연 카네기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카네기가요 청소부 출신 이 찰스 시브라고 하는 사람을 딱 낙점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찰스 시브가 청소부 했던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좋은 박사도 많고 가족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막중한 일을 할 겁니까? 제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것만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카네기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과학자가 필요하면 내가 과학자를 불러 쓸 것입니다. 경제에 능통하면 경제인을 불러 쓸 것입니다. 회계를 잘하면은 수학을 잘하면 계산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쓸 것입니다. 내가 자네를 선택한 것은 자네가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후계자를 세웁니다. 자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것을 보고 이 회사를 자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 가운데 위로부터 난 이 지혜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지혜, 요령과 처세술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적이고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라 했습니다. 찰나적입니다. 본능적입니다. 육신적인 지혜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갔냐?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똑똑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세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영어로 뭐 설교 안 하고 뭐 한국말로 한다고 중학교 다닐 때 막 컴플레인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은 우리 교회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불렀습니다. 너 집에서 김치 먹냐 안 먹냐 먹는다는 거예요. 너 집에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영어만 하나 한국말 하나니까 한국말 해요. 야, 그런데 왜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좀 야단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이랬어요. 여름 방학이 됐습니다. 제가 다 모았습니다. 애들 한국말 서툰 애들 연세대학 의학당에다 다 보내버렸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한 막 여름 방학 때 막 놀고 있다가 막 그냥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더듬더듬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면 지하철에 가서 가장 먼저 배운 게 욕을 배웠다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그냥 막 한국말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요. 결국은요. 한국말 너무 잘해. 문제는 한국말 너무 잘한 게 문제가 아니고 똑똑해 놓으니까 변호사 시험을 쳐가지고 변호사에 바로 첫 번째 합격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변호사도 변호사가 다 다르더구만요. 보니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축하한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변호사 시험 되고 난 뒤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라이센스를 반납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제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 주동이라고 하는 형제였는데 아니 주동이 라이센스를 반납했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반납했다는 거예요. 반납했대. 왜 반납했냐고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안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변호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더래요. 그 변호사 안 해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변호사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요 사실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은 아이고 장 목사 변호사 싫어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땅에서부터 난 그 지혜를 생각하고 성공하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인물은 그 사람들의 사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연이고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사연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로 아 지금 내 이야기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잠언 한 장씩을 꼭 보십시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딱 보면 돼요. 사실 잠언 외우려고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에 다 지혜가 들어있어요. 잠언의 지혜가 어떻게 확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제 체험이 이것입니다. 그냥 읽다가도 어느 날 단어 하나가 딱 들어오면요 오늘 이거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걸 딱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워요. 꼭 뭡니까? 오늘 그런 일들에 있어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딱 발생해요. 근데 뭡니까? 기도하고 잠언의 말씀 한 단을 딱 갖다 넣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탁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면 속에서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오늘 이게 딱 내가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가 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가 임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서 앉아서 보니까 시편 143편 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같이 시작.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축복입니까?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열면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뭐. 알기는 뭘 알아.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출입하는 그 모든 길들, 우리 생각들, 우리 사고들, 자세와 태도들, 사람 만나는 것, 환경과 관련되어진 것,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길을 알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평탄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은 절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땅 위의 지혜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 시대는 사악하고 얼마나 세상은 혼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탄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의 기쁨과 감사,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 주변에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오시는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